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주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에스더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어요. 남조선은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북조선은 어떤가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자연 풍경을 보며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에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하며 첫 곡으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다보다도 넓고 크고 깊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반가운 손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자매님. 저와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지아자매님은 혹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시편일까요?
맞아요. 시편 중에 있어요.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모두 시편에 있는데요.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으로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긴 장은 바로 다음 장인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짧고 긴 장이 같은 시편 안에 있네요. 얼마나 긴가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이요? 정말 많은 구절이 있네요.
그렇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하자매님과 또 내 맘찬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아비로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교 수업 시간이었는데 자리에 일어서서 성경을 들고 1절부터 179절까지 소리내서 그 교실에 있던 사람들이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었었습니다.
다 함께 속도를 맞춰서 끝까지 읽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분은 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막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시편 기자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읽으며 군데군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함께 읽어내려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런 은혜 시간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자주 표현되는 단어들이 율법, 법도, 교훈, 규례, 증거, 계명 등이에요.
얼핏 들으면 딱딱할 것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몇 구절 함께 읽어보며 은혜를 누려볼까요? 119편 9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고백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것 같아서 갈등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0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주의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하심대로 살아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걸려 넘어질 일은 없겠어요.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갈 때 물론 고난도 있겠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며 넘어지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으로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에 소망과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니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하 자매님도 저도 우리 내 맘창 가족분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맛보아 아는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걸음을 내디딜 때 자라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제가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가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하려고 합니다. 가사의 결론이 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내 마음의 찬양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아 자매님도 저도 또 북조선에 계신 우리 내 마음 찬 가족분들도 한 주 동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머물며 인도하심대로 살아내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봄날에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매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서물이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지나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무니까 다른 개들도 다 안 물어.
네네.
그러시군요. 네,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걸 다 보면서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저렇게 품고 계시지. 예, 그런 글을 존버년 목사님께서 많이 계속 연이어서 쭉 쓰셨는데 존버년 목사님같이 훌륭하신 사물의 형제님이시군요. 존버년 목사님의 그 자녀들 중에 아들 넷인데 등장하는 인물이 네. 그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인가 아마 셋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는 그 전주에 이어서 성자의 신성을 반대하는 이단들의 궤변들에 대한 반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뭐 그 전주는 여덟 번째까지 했고 지난주는 아홉 번째부터 살펴봤죠.
네.
아홉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신적 본질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모두가 신적 본질 아니시냐. 그러니 세 분이 다 육체를 입으신 것이다. 어떤가요?
먼저 신적 본질이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인데
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옳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것이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일반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본질에 관해 설명을 하다 보니 결론이 잘못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신 건 맞죠. 그러나 신적 본질 모두가 육체를 입으신 건 아닙니다. 열 번째 궤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오직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피조물과 또 우상에 대비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반 법칙 여섯 번째에서 어떤 사실을 삼위 하나님의 어느 한 분에게 돌려서 하나님을 피조물이나 거짓 신들과 구별할 때에는 나머지 위격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유일하신 이라는 표현은 성부만을 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자와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열한 번째 궤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자기 자신을 성부와 구별 지으신 것 아니냐. 그럼 그분은 성부와 동등하지도 본질이 동일하지도 않다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다라는 말씀은 성자가 당신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직분과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반 법칙 네 번째에서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이나 위격의 동등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성자는 본질적으로 성부와 동등하십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성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성과 중보자로서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두 번째 궤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그러나 성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그럼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네, 첫 번째 논거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도 아니다.
네.
이렇듯 첫 번째 논거는 다른 추론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으니 인성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그럼 신성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결국 그 논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반문을 해요. 주 전제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입증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열등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는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보자 그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네,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보다 열등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보자는 죄인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즉 성부께 간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것은 중보자라는 직분이 성부 즉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이지 중보자로서 계시는 성자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성자의 본성은 성부와 동등합니다.
그래요. 뭐 이거 역시 직분이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본성이나 위격의 동등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법칙 네 번째를 적용해야 될 문제죠.
네.
그러고 보니 이 법칙이 두루두루 적용되는군요.
네.
그런데 저들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자는 여호와에 대해 중보자다. 그러나 성자가 그 자신에 대해 중보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아니니 그는 여호와가 아니다.
여기서 성자는 여호와에 대한 중보자다라는 말은
네.
성자께서는 오로지 성부에 대해서만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인데 앞서도 다뤄봤지만 이런 식의 특별한 주장을 갖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건 아주 잘못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들이 그렇다면 성자와 성령은 서로 진정 화목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들은 중보자가 없이 화목된 것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부 말고 나머지 3위는 자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3위의 하나님께 동일한 것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네.
중보자를 통해 성부의 화가 누그러지고 진정되셨다면
네.
당연히 성자와 성령도 그러셨고 그 두 위격도 죄인인 우리와 화목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성자는 그가 화목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중보자시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화목시킨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중보자가 되는데 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자께서 자신의 보상을 통해서 중보자의 직분을 하시면서 동시에 위격의 한 분으로서의 화목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성자는 중보자니까 중보자의 입장이 되시고 또 성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셔서 뭐 그 둘 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자, 34문을 드디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34문 질문은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34문에서 생각해 볼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인이죠. 라고 부르는가이고 다음으로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 어떤 점들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냐 이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어떤 한 사람이 무엇에 혹은 누구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 같나요?
내가 누군가의 또 어떤 무언가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네.
그 누군가 또는 그 무언가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나의 그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아유, 훌륭한 대답입니다. 내가 이제 이 연필의 주인이야. 그 말은 내가 이제 이것의 권리를 가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와 만물에 대해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를 이 성자께서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천사와 장로들이 찬양을 드리며 뭐라고 하나요?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만물에 대해 통치권을 갖고 계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앞에서 읽었던 구절처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읽고 사무엘 형제님께서 한번 말해보실까요?
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물이 그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분이 주인이야? 그러면 보살피고 지키고 보존하셔. 그분이 주인이야?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종속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만물이 주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사무령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속되어 있는 만물에게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의무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영혼과 육체로 그분을 섬겨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속된다라는 것을 아는 건 지식이라면 아 그렇구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해라고 그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종속되고 동시에 그 말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인이라는 그 의미 단어 안에 담긴 의미인 거죠. 사무엘 형제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직무를 행하셨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도 부르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죠. 목사님,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분이 신으로서도 또 사람으로서도 그 세 가지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분이 이제 주님이다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이 이름, 그분을 부르는 호칭 역시 그분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 모두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직분, 은덕, 위엄의 이름들은 그게 무엇이든 그의 위격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걸 말하려고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그 신성뿐 아니라 인성까지 둘 모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확보하셨으니까요.
중요한 이유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고
네.
또 신성으로 보면 성부께 그 값을 드리셨고 동시에 그 구속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니까 신성과 인성 모두가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킬 때 해당이 돼요.
그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계셨을 때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천사들까지도 그들 위해서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아, 그럼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내가 지금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여기서 내려올 줄을 너희들 모르느냐. 사람이셨지만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천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34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원인 때문에 또 어떤 점들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먼저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통치의 권한 때문에 그걸 보면 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성령과 동등하게 지니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다스리시죠. 너무 당연한데 이런 존재까지 다스리시거든요. 어떤 존재일까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악인들과 마귀 귀신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상을 띠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영생을 인도받도록 통치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은 멸망으로 인도받도록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뭐 저와 사무령제님이죠. 피로 값주고 사신 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버림받은 존재들은 그 반대겠죠. 이제 멸망을 향하도록 인도해 가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통치와 권한을 보면 아, 우리의 주님이시네, 우리의 주인이시네,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무엇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가요? 왜 우리는 그분에게 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분 자신에게 고유한 구속의 권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 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속한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네.
오직 주님만이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수 있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며 그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무령제님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치르신 것이죠. 예, 이 방식이 너무나 고귀하죠.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금을 준 것도 아니고 피로, 생명인 거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고귀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구속이 참으로 크고 귀하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니신 소유권 역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두 번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존재도 천사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가지신 그 소유권 역시 막강하죠. 사신 게 피기 때문에 내가 생명 주고 샀는데 누가 너를 건드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이 마귀에게 지불되었을 것이다. 우리에 대해 권세를 갖고 있던 자에게 속량금이 지불되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은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 입니다.
네. 사실 이 반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 분이 계시니까 판 존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돈을 내셨으니까 돈을 받은 존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에게 돈을 내? 그러면 뭔가 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뭐 전부가 완전히 다 잘못됐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섞여 있는 상태는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차라리 전부가 다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네 금방 알거든요. 근데 조금 잘못돼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인데 방금 읽은 변론도 섞여 있어요. 예.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 반론에서 맞는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맞는 말은 이 중간 지나서 보면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은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다. 이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한다면 누구에게 그 값을 줘야 될까요?
그야 우리에 대해서 권세를 지닌 자? 그러니까 권세를 지닌 자는 주인이니까요. 진짜 주인이겠죠?
그렇죠. 우리를 사야 되니까 우리를 갖고 있는 존재? 그건 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만일 지극히 높으신 분이면서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인이라면 더욱더 당연히 우리를 훔쳐간 게 아니라 우리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인이라면 분명히 더욱 그분에게 값을 치르고 사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지니고 계실까요? 마귀일까요?
아니죠. 지극히 높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정당하게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값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네. 말씀에서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판결을 하셔서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며 그 죄로 인해 강제로 끌려가 그의 소유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도 나누니라.
아멘. 더 강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죠. 그렇게 우리의 속량금을 하나님께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또 마귀로부터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세 번째,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지 그 이유와 근거들을 살펴보죠.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봐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은덕들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죠. 사무령제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악인도 보존하실까요? 어때요? 안 하실까요?
아, 점점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의아하게 들릴 것 같은데 주님은 악인을 보존하십니다. 자, 그러면 악인을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악인이 멸망에 이르도록 보존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으로 안 가고 생명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얘는 계속 멸망으로 가야 돼. 멸망으로 가야 돼. 멸망으로 가야 돼. 악인들을 보면 죄에 한번 빠지면 그 죄가 끝이 없어요. 더 깊어지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 악인을 보존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표현인데 의인에게 베푸시는 보호는 영원하죠. 예, 악인에게 베푸시는 보호는 사실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멸망이니까. 자, 네 번째, 우리가 왜 어떤 이유로 무엇을 보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성부께서 말씀 즉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이루고자 예정하셨죠. 그걸 볼 때 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이유로 주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복음 6장 37절, 에베소서 1장 22절, 사도행전 5장 31절, 성부께서 성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읽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명령한다는 걸까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큰 은덕을 늘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고
네.
또 그분을 향하여 가진 의무, 즉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귀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사도신경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조목을 공부해 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주시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고귀한 방식으로 교회의 주이시고 보호자시고 보존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는 걸까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한 나의 주시요.
네.
내가 그의 신복이요. 내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존함을 받음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향한 그분의 통치권이 나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요. 또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극히 고귀한 소유물로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값진 재산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고백할 때 아,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벅찬 감격으로 큰 영광으로 신경을 암송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5문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가 나올 텐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또 그 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령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주님.